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7절. 열왕기상 한영대역으로는 572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7절. 네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여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을 돌이켜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가고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벳멜렉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도대체 이게 무슨 구절인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왜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한 두세 차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사악한 부부 이세벨 그리고 아합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왕이었고 이세벨은 그의 아내입니다. 특히 진정 사악한 여인, 대표적으로 사악한 여인이죠. 이세벨은 아합을 사실 자기 손에 두고 휘둘릅니다. 이세벨은 바알신을 숭배했고 수많은 바알신 제사장들을 그 밑에 두고 바알신을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렸습니다. 아합과 엘리야 아래에서 아합과 그 이세벨 아래에서 바알을 숭배하던 그 대언자들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한판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렇게 자신있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맞섰던 엘리야는 진정 대승을 거둡니다. 450명의 바알신 숭배 대언자들을 죽임에 이르게 하죠. 정말 그 이야기는 다시 들어도 정말 신나는 그런 구약 이야기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대승을 한 직후 엘리야는 굉장히 스스로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우울증 관련해서 이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대승 이후에도 계속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더욱 엘리야의 목숨을 앗으려고 하는 이세벨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력을 다해서 도망칩니다. 아마도 그 큰 승리에도 이세벨과 아합의 권력은 그대로 있었고 도리어 엘리야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죽이려는 그들의 모습에서 완전히 진이 빠진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멀리 미친 듯이 정말 도망친 엘리야는 완전히 기진하여 몸과 마음과 영까지 완전히 눌린 상태가 되었고 그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죽기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몸과 마음이 다 기진하여 누워 자는데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주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오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그가 갖고 있는 걱정과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다 죽고 오늘 읽은 것처럼요. 자신만 남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생명 좀 갖고 가달라. 힘들어 죽겠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상한 답을 주시는데요. 19장 11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그리고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을 돌이켜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가고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출신의 사바스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참으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이 말씀이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임무를 맡기셨을까?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대언자로서. 그들은 누구이길래 과연 그랬을까?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인물은 하사엘입니다. 하사엘은요, 시리아 왕 벤하다스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왕을 질식시키고, 그 당시에 있었던 왕을 질식시켜서 죽게 하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그 후 40년 동안 시리아를 통치합니다. 그 통치 기간 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잔인하게 다룹니다. 엘리사, 그 뒤에 있었던 엘리사, 엘리야의 다음 후계자 엘리사는 하사엘을 보고 이렇게 대언을 하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라. 네가 그들의 강한 요새들에 불을 놓으며 그들의 청년들을 칼로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내던지며 아이벤 그들의 여인들을 잡아 찢으리라 하매. 그러면서 막 웁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잔인하게 유대 민족을 죽였던 시리아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승리의 답을 주는 대신에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는 엘리야에게 기름을 그에게 부어서 훗날 시리아의 왕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모든 유대 민족을 잔인하게 다루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사람을 왕으로 앉히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 정말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여느 왕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합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성취를 합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왕이 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사 묘후라고 명령을 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왕의 계보를 잇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올바른 왕이 없었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왕으로서 오랜 통치를 합니다만 드라마틱한 내용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후는 그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왕으로, 그러나 올바로 인도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왕으로 그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니 이상하죠. 세 번째는 엘리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잇는 대표적인 이스라엘 쪽의 대언자입니다. 사실 대대언자죠. 그렇죠? 스승 엘리야의 영의 능력을 두 배나 달라고 요청을 하고 큰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죠. 자, 이렇게 간단히 세 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니 좀 이상하죠. 왜 이 세 사람에게 뜬금없이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서 수많이 죽임을 당했고 영적인 뒷걸음질이 나라 전체적으로 있었고 폭정이 있었고 정말 미친 듯이 바알신을 섬겼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장소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강요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더 급박했었죠. 얼마 전 바알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이세벨과 아합에게 큰 창피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세벨은 완전히 대노하여 이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퇴양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이 부부의 만행과 악행은 북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모두 영적인 퇴락과 거의 그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 중이었던 것이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적을 이룰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갖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의 사정과 그 백성들의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던 것, 이세벨과 아합의 그 정권, 이런 모든 것들이 단번에 해결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알 숭배 장소도 없어지고 이세벨도 죽고 아합도 죽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그 큰 기적을 통해서 바랬을 것입니다. 한 번의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단번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그러한 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기진하고 어려운 상황의 엘리야에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내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가운데, 그렇지만 가운데 계시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간 후에는 지진이 막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는데 그 불 가운데서도 주님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의 작은 일부를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난데없이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을 일으키는 이는 권능의 하나님,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스스로 눈으로 바로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거기에 계시고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거라는 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신 듯이 보입니다. 전지전능하고 강력한 힘의 나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일단 믿어라 라고 말이죠. 일단 믿어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어려움, 시련, 아픔 이러한 것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사엘과 예후와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었던 것이죠. 이 세 명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사엘은 대적이고 예후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상 일상 속의 지속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달라질 게 없는. 그리고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류에 대해서 그리고 나 개인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한 단번에 시련과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싹 없애시고 엘리야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남겨놓으시고 이러한 것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 시간을 통한 문제의 해결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려 했던 것이죠. 앞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절대 전능의 권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통한 인간 문제 해결과 인간 개개인의 성장을 주님은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전능의 힘을 보여주시며 나는 언제나 여기 있다고 알려주시면서 그러나 해결은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과 세상의 일상과 영적인 인도를 선택하시며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하나님의 원칙으로 볼 때 인류를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행하시는 이 방법은 똑같은 원칙으로 나 개인에게 또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시련의 대적들, 어려움들, 일상 속의 세상의 속에서의 일상의 지속, 그리고 영적인 공급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의 삶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과 어려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쩌면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다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주님께 불평과 한탄을 또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내 시련이 이렇게 계속 있는 것입니까? 하고 말이죠. 이런 시련이 나에게 올 때 우리는 버려진 느낌이 나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일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주님께 그렇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즉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을 인도해 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세 가지를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하사엘, 내 인생의 예후, 내 인생의 엘리사입니다. 내 인생의 시련과 대적들, 그럼에도 내 인생을 꾸역꾸역 살아가게끔 하시는 세상 속에서의 일상,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도 붙들 수 있는 영적인 인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달라고 부탁드리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왜 나는 이렇게 꾸역꾸역 이 어려운 시련 속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것은 내 인생의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이 있을 때도, 나에게 시련이 있을 때도, 나에게 위로가 있을 때도, 내 마음에 여러 부담이 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기적과 같이 단번에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그 방법 대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박형제님이 같이 읽었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고, 베드로 후서 4장 12절에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 우리의 계속되는 세상 속의 일상, 그리고 영적인 인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을 통해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며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향하고 대처하고 계심을, 일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은 진정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 말씀에 앞서서 22절에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자체가 고통인 것을 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의 모든 삶을 통해 나의 시련과 나의 일상과 나의 영적인 주님의 공급을 통해 내가 어떻게 지금 나의 삶을 주님 앞에서 반응하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모두에게는 하사엘과 같은 존재 혹은 환경, 예후와 같은 일상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엘리사가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인도가, 주님의 영적인 인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사엘과 예후를 놔두시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엘리사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련과 매일매일의 일상의 생활만이 있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패배입니다. 주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엘리사를 주셨고 내 인생을 영적으로 이끄는 여러 방법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승리의 요인이 됩니다. 바로 그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합해져서 주님의 선에 이르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께 의지를 하고 의지를 더하여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시련과 일상 등의 나의 삶 전체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각 개인에게 바라시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 엘리야는 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를 주십니다. 다 함께 그 밑에 있었던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천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전 미국에서 한인 독립침례교회에 있으면서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큰 교회인 것 같은데 작다고 참 느껴졌습니다. 중앙침례교회. 다른 교회에 비하면 사실 일반 제도교회에 비하면 참으로 작았고 성도도 10년 동안 늘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붙여지지가 잘 않았습니다. 성도도 늘지 않고 힘이 빠졌을 때 미국 독립침례교회 큰 이벤트에 참가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정말 거기에 저희하고 똑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수만 명. 진짜로 수만 명이. 전 세계에서 다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라면서 힘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모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또 사랑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힘을 얻으라고 서로서로를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러한 각각의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서로가 얼마나 사실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피로 사신 이유이고 지옥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엘리야의 그 척박한 환경과 시련의 그 시간과 바알 숭배가 횡행했던 그 시기에 7천명의 엘리야가 그 당시엔 알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엘리야에게는 큰 힘이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은 믿음의 이 형제 자매들이 그 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위로와 힘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게르하르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1607년에서 1676년까지 대략 70년 생애를 사셨던 분입니다. 그가 11살 되었을 때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흑사병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흑사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고 자랐던 그는 거기에다 12세 때에 어머니를 여의게 되고 14세 때에 아버지를 또한 여의게 돼서 고아가 됩니다. 고학을 하면서 어렵게 공부를 마치고 마침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며 일을 하며 공부하고 이러느라 14년 동안이나 학교를 다니며 끝내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지만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계속 고생을 하다가 44세에 결혼을 하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도 온갖 비방과 이런 일들이 있어서 설교를 못하게 되기도 하고 수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44세에 결혼한 이 목회자는 자녀 5을 낳았는데 흑사병으로 네 자녀가 죽습니다. 9살 먹은 아들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아들의 손목을 손을 붙잡고 숲을 거닐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찬양의 시를 씁니다. 내 영혼아 곧 깨어 주를 찬양하여라. 이 천지만물 모두 주 다스리시네. 저 높은 보좌 위에 주 앉아 계시니 그 빛난 위엄 앞에 다 경배하여라. 큰 권능 가득하신 대주재 하나님, 은혜로 섭리하신 그 역사 빛나네. 온 땅과 넓은 바다 또 높은 하늘에 주 창조하신 만물 참 아름답도다. 나 고난받을 때, 나 또 줄일 때에도 내 주님 나를 항상 위로해 주시네. 추하고 곤궁하며 보잘것 없으나 주 나와 함께 계셔 늘 권고하시네. 높으신 주의 이름 다 어찌 기리랴. 내 주는 높으시고 그 이름 귀하다. 나 비록 비천하나 나 주의 것이니 또 영원 무궁토록 주 이름 높이리. 아멘. 게르하르트 목사님은 질병과 가족을 잃음과 설교하며 쫓겨나는 등의 온갖 어려움을 겪은 그 삶 속에서도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갔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선택하였고 영적인 그럼에도 풍요함 속에서 찬송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독일의 시인 작사가 중 한 명이 됩니다. 그리고 70살까지 사시며 하나님의 품으로 가십니다. 저는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사엘만 있습니까? 예후만 있습니까? 아니면 하사엘과 예후만 있습니까? 영적인 그런 엘리사가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이 있더라도 일상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그 안에서 주님을 보시고 주님을 신뢰하시며 영적인 인도를 느끼시고 감사하며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이러한 나의 영적인 성장의 나의 일생을 통하여 모든 일들이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장 큰 목적인 주님께로의 영광이 올려지게 됨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